대부분 사회적으로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막 이름이 거론되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원래 그 일에 그 주범, 배후 세력은 늘 숨어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큰 사람들은 그 흙탕물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는 자기 본성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배후 세력을 잡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다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내 인격이나 내 성격이나 성품이 너무 형편없어서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스스로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짓는 죄들 때문에 계속 그와 싸워가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인간관계 갈등을 겪을 때마다 사람이 싫어지고 또 미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지만 좁히면 배후 세력이 딱 한 사람이 있든지 소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 같은 배후 세력 같은 존재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모든 죄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매니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피를 흘려 뭔가 악한,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죠.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성을 향했어. 에스겔서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서 아닙니까? 근데 앞에는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사회적인 악,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서 나온 것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당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피를 흘리는 죄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깊이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피를 흘리는 세상의 수많은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가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똑같이 피를 흘리는 죄와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히는 것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멸망할 날이 찼다. 너는 이방인에게 능욕거리가 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즉 1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고관, 이스라엘의 높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이 타락을 곰곰이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각가지 잘못된 죄악들,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만 보셔도, 6절, 7절 내용을 보도 거기 보면 그들이 잘못된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6절, 7절은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가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9절의 말씀을 봐도 피를 흘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산위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9절 하반절에부터 시작될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12절 상반절까지 각가지 근친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잊었다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죄는 우리 안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멀어진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들처럼 나타나는 정상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뒷부분에 가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만 본다면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각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보응,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 다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문나라에 헛고 각 나라에 이렇게 흩어버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더러워진 이것들을, 이 더러운 것들을 너희 가운데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 백성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에 잘못된 죄도 똑같이 짓고 두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그러면 결국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보응되는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심판과 보응까지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너희 가운데 더러운 죄악을 멸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있던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냥 평범할 때는 안 듣는 그러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깊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매라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교리적으로도 들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이런 깊은 절박한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런 나이지만 나는 이런 부족한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실 이 과정들을 다 밟아왔구나. 막상 죄를 지을 때는 몰랐고 매를 맞을 때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온전하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일관돼요.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처음 목적이고, 그렇지 않아서 심판을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언제나 갖고 있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두 번째 큰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17절에서 22절에 보면 풀무불에 마치 쇠, 놋, 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끓어가지고 불에 끓어서 녹여서 거기서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을 큰 용광로처럼 풀무불처럼 비교하시면서 거기서 다 불로 이렇게 녹여서 찌꺼기가 만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풀무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불순물들, 녹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이 풀무불, 깨끗한 반질반질하는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풀무불 역할이듯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깨끗한 좋은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듯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또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깨끗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세워진 사람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진 이유를 세 번째 단락인 2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25절에는 선지자, 26절에는 제사장, 27절에는 고관들. 이 죄들을 지적하는데 고관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비유 맞추는 식으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2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타락한 것이죠. 지도자들부터 시작된 타락이었지만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타락한 상태니까요. 한둘이 아니고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쉽게 절망을 합니다.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문제가 많으면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아버지도 문제 있고, 엄마도 문제 있고, 동생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고, 이러면 뭐 가정에 진짜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있어도 골치 아픈데 대부분 가족들이 다 문제가 많은 가족이면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는 마음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직장의 모든 일하는 것들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사도 그렇고 줄만 서고 있고 정치하는 것 같고 직장 안에서 만약 대부분 그런 식의 분위기면 이 직장에서 내가 더 있어야 되나? 아마 소망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언제나 관심을 끄니까 뉴스를 보고 앉아있으면 이 사회가 완전히 썩었다,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고 결혼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부분 세상이 어둡다 여겨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교회를 봐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또 일반 성도를 봐도 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거 없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 같이 보여지면 참 교회를 보면서도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답답한 마음과 한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입니다. 위에 지도자들 모두가 다 그랬고 백성들까지도 다 이렇게 타락한 이런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거기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이 몸담고 있던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에 대부분 다 썩었어, 대부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한둘이가 아니야, 뭐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일 마지막 절 장식하고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각가지 죄들에 대해서 쭉 앞에서 언급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대부분 다 타락했어. 맞아요. 모두가 다 타락했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한 거 맞아요. 그래서 멸망된 것은 맞지만 다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본다면 여러분이 작게는 여러분 가정일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겠죠. 그 무너진 잘못된 것을 이 바로 세우겠다고 내 잘못된 그 가정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영역에 가서는 마치 모세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 막아내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뭐 그 무더운 데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었어. 찾다가 찾지 못해서 멸망시켰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을 영어에 보면 A man, I looked for a man. 한 사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전부가 다 타락해도 전부가 다 문제가 많고 전부 다 결함이 많아도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멸하지 않겠다는 거. 왜? 왜 한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죠? 다수가 다 잘못됐는데 왜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죠? 한 사람만 서 있어도 가정 산다는 거죠. 한 사람만 교회도 살고 내가 직장에서 다 모두가 잘못된 직장 안에서도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할 필요가 없을 바뀌고 변화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은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한 사람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기와의 관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타락해도 전부가 다 잘못된 길로 가도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할 필요 없어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역시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에스겔서하고 비슷한 시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조금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어쨌든 에스겔서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거기도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찾으면 멸망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거죠. 온 가족이 다 문제가 많아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상황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을 살 수 있고, 교회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수를 보며 주변을 보며 대부분 다 그렇다면서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고 막 판단하고 막 한숨 쉬고 막 진짜 말세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한 당신만 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내 혼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수를 다 같이 해야 바뀌는 세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 같은 마음이 딱 한,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중요한 것이다, 네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한 사람을 주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멸망시켰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가정을, 그곳 있는 곳을 회복시키는 부흥을 한 사람이면 행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다 같이 호응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경회 때 우리 강사로 오신 김한유 목사님 성지순례 있는 곳을 좀 보고 싶어 하셔서 웨일즈로 1박 2일로 저 아내하고 또 목사님 네 분하고 이렇게 갔어. 가장 많은 성지 중 있지만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던, 부흥을 출발했던 그 모리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던, 지금도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그날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 웨일즈 부흥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반 로버트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끼친 그 세스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계셨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건조하고 드라이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목회자가 계셨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채워진 은혜를 경험했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 막 다니면서 우리 시골은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반 로버츠가 20대 26살, 27살 때 그 집회에 참가해요. 그런데 그 집회의 타이틀이 뭐냐면 나를 꺾어주소서, 밴드미, 나를 꺾어주소서, 그것을 타이틀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 갈급한,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기도처가 다 텅텅 비고 뭐 여러 가지 진화론 사상부터 해서 다이언 진화론도 그때 나왔고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적으로 물들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 학생들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냐 해서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드라이해진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 스스로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도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분이 그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주님 나를 꺾어주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아주 절박하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기도하신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했는데 이반 노부츠가 그때 은혜를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서 모리아 교회에 와가지고 수요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다가 하도 간절히 말하니까 그러면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너의 어떤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면 데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구를 했더니 17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17명 가지고 그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해라.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라.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라. 이런 어떤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17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1년 안에 1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 불이 인도로, 우리 평양, 만주로, 그리고 미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을 부흥시키는 그 첫 시발이 웨일즈, 그 이반 로버츠 한 사람 통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를 일어나기까지 그 조슈아 목사님의 그 절박한 한 분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시작이었다는 것을 들으면서 수많은 웨일즈 망해서 우리 영국 전체가 교회가 다 문제야 하고 있을 그때 모두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그때 그 한 분 목사님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무너진 성 위에서 멸망을 하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진 한 26살, 7살 때는 청년, 그 청년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살리는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수가 망했어. 우리 전체가 다 문제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모습으로 살면 주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럴수록 더 답답할수록 자책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오히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극복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그 자책하지 말고 안 되니까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관계에 헌신하면 죄 지은 그 상태로 회개하면서 끊어내면서 또 넘어지지만 또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가고 계속 가는 것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게 그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에 계속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면 여전히 많은 문제 있고 부족하지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상하고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딱 제대로 갔어. 남들보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수많은 많은 고통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그 부흥을 주도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그 기가 막힌 물건처럼 팔려가는 사람의 물건의 돈에 팔려가는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던 그 한 청년을 통해서 그 당대의 고대 근동화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 말할 수 있는 그 애굽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 흉년에서 그 흉년에 대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백성을 또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헌신하니까 그 시대 전체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목동을 지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았는지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믿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미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던 하나님 관계에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왕이 쫓겨다녔지만 결국에 그는 그 사울왕도 용서해내는 요셉도 형을 용서했지만 다윗도 용서하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적당히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울면서 품어낼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캐릭터는 하나님 앞에 빚어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착하다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거기 빚어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캐릭터를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해내는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앉아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고 그분 관계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서 주 앞에 머물러서 옛날에 찾았었지만 그때 찾는 것과 태도가 다른 너무나 절박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찾는 것이 되어서 주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 갈급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간 이식하듯이 당신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이요. 캐릭터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간에서는 안 머무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만나야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라도 찾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면, 하루 이틀 안 되겠지만, 한두 달로 안 될 수도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요셉은 13년을 다윗도 20년을 수많은 믿은 사람들이 그 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긴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헛되지 않은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당신 같은 마음이니까 당신과 똑같으니까 당신의 분신처럼 당신의 동역자로 써서 그 시대에 당신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용했던 부흥의 주역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만 보면서 너무 힘 빠져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나아가면 그 순간순간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좀 더 머물고 더 헌신하기 시작하면 아예 일어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시대를 휘어잡고 주의 뜻으로 그 시대와 상황을 바꿔내고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삶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 통해 어디 가든지 썩었다 문제 있다 하는 사람은 머물지 않고 그곳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